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임몬의 식량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임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임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리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정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갈라머리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다같이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으로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된 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육군 보병 출신으로 병장 만기 제대했습니다. 다들 안 믿으시는 분인데 저도 제가 현역으로 군에 갈지 몰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워낙 몸이 약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군에 가기 전에 제 몸무게가 51kg에서 52kg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무려 65kg가 남습니다. 얼굴 작은 걸로 몸무게를 추측하시면 안 됩니다. 대학 때 신체검사 통보가 나왔는데 대학 동기들이 어떻게 하면 군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줬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는 며칠을 굶으면서 살을 뭐 빼라는 둥 아니면은 그 신검 받기 전에 잠을 한숨도 자지 말라는 둥 그리고 그 신검 때 정신질환 검사를 할 때 한 가지 답만 쓰라는 둥 뭐 이런 식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열심히 검사를 받았고 현역 복무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저는 강원도 고성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보병으로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보병은 그 주특기가 행군입니다. 행군은 보통 일주일간의 야전 훈련을 마친 후에 실시되었습니다. 낮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해가 떨어질 무렵 행군을 시작해서 그 다음 날 낮에 부대에 복귀하는 일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야간에 행군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복무했던 강원도 고성의 밤하늘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행군을 할 때 앞사람 뒤꿈치만 열심히 쳐다보고 하염없이 걷다가 10분간의 휴식이 주어지면 너나 할 것 없이 고참이든 후임병이든 할 것 없이 뒤로 벌러덩 들어누워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 강원도 고성의 밤하늘에는 서울에서는 도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초롱초롱한 빛나는 별들이 무수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간 행군을 하다가 새벽 2시쯤이 되면 졸음이 정신없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병사들은 행군을 하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 길 옆으로 쿵 하고 넘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비 속에서 새벽 3시에서 4시 그 사이가 되면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달빛 한 점 없이 캄캄합니다. 도시의 휘황찬란한 야경과는 달리 가로등 하나 없는 강원도 산길은 한치 앞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캄캄합니다.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면 어느샌가 주변이 부옇게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한치 앞을 구분하기 어려운 어둠 속에서는 그렇게 졸렸는데 서서히 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정신도 맑아집니다. 저는 그때 동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 이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 역시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역시 그러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선지자는 칠흑같이 어두웠던 시대를 치열하게 싸웠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거슬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 시간에는 열왕기상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왕조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조는 사실 사울 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이야기는 사무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 이야기에 이어 다윗이 어떻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로 사무엘서가 끝이 납니다. 사무엘서에 이어 열왕기는 통일 이스라엘을 열었던 다윗 왕이 자신의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승계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즉 열왕기를 여는 사람은 솔로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통일 이스라엘을 최전성기의 상태, 최고로 부흥하고 발전했던 나라로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지혜로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다윗의 명성을 훨씬 뛰어넘는 왕이었기에 오늘날에도 솔로몬의 이름은 지혜와 부귀의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포털사이트에 솔로몬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솔로몬 무슨 무슨 은행, 솔로몬 캐피탈, 솔로몬 무슨 무슨 증권, 솔로몬 대출, 솔로몬의 이름이 금융권에서, 그것도 제3금융권에서 유독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학습법, 또 솔로몬 영어학 학습, 솔로몬 공부 방법, 공부 비법, 뭐 이런 이름으로 교육계 쪽에서도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금융권이나 교육계 쪽에서 솔로몬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지혜와 부귀의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권에서 솔로몬의 이름을 사용하는 건 이러이러한 은행이나 증권사에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면 솔로몬이 누렸던 것과 같은 부귀를 거머쥐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솔로몬의 이름을 건 학습법으로 공부하거나 솔로몬의 이름을 딴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면 솔로몬이 얻었던 것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이름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솔로몬을 잘 모르거나 솔로몬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로 누렸던 부귀와 영화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솔로몬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이해는 오직 세상적인 성공에 맞추어서 세속적인 관점에 맞추어서 솔로몬을 이용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공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그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혹은 성경의 기자가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를 결여한 채 막연히 지혜와 부귀의 대명사로만 솔로몬의 이름을 차용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진리를 성경을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오용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을 매우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신앙적인 면과 불신앙적인 면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이 남긴 업적 중 가장 위대한 업적을 성전 건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대왕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성전 건축을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완성해내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열왕기상 5장에서 9장까지 매우 긴 지면을 할애하여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이토록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성전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통치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솔로몬 이후에 등장하는 왕들의 평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이 이집트 파라오의 딸을 비롯하여 무려 천여명에 달하는 첩과 후궁들을 두었다고 보고합니다.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이 첩과 후궁들을 많이 거느렸다는 문제 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안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을 더 비통한 심정으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방의 여인들로 인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던 자신의 두 손으로 이방의 신전들을 동시에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열왕기 11장 6절에서 8절을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옷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상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결국 솔로몬은 통일 이스라엘 이끌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그의 우상 숭배는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략적으로 결혼한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왕궁을 지어주고 신전을 지어주는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노역과 과다한 세금을 매겼습니다.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은 점차 다윗 왕조에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통일왕국의 전성시대를 구가한 왕이었지만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는 결국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 통일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열왕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배역의 길로 접어들었는지 그리고 그 배역의 결과로 이 두 나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두 나라의 왕들을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언제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 평가 기준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하나님 사랑은 나라를 통치하는 모범이요 기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배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출발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솔로몬 왕이 부과한 세금과 노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간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다윗 왕조에서 다윗 왕가에서 떠났고 그들은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든 것은 바로 이 여로보암 때문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남유다의 통치 기반은 다윗에게서 물려받은 여호와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신앙의 중심에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는 그러한 구심점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면 정권 교체 시기에는 항상 국가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정권의 안정을 위해 남북의 긴장관계를 이용하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그것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원래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는데 솔로몬 왕이 그의 성실함을 보고 한 지파, 요셉 지파의 노역을 감독하는 총감독 자리에 그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이 자기에게 주어진 나라를 얼마나 또 성실하게 세우고 또 이끌어갔겠습니까? 그는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종교적 구심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고 있는 그 여호와의 신앙이 언젠가 자신의 왕국을 허물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체계적으로 종교 정책을 시행했는데 첫 번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 두 지역에 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금송아지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을 삼고 이스라엘의 절기까지 다른 날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성실함을 바탕으로 왕위에 오른 여로보암이었지만 이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여로보암의 죄는 여로보암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의 열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로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모든 후손들까지 우상 숭배와 파멸의 길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이후 열왕기 기자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고 기술함으로써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이 궁극적으로 바로 이 사람에게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시기는 바로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 신앙을 근절시켰다면 아합과 이세벨은 온 나라에 바알 숭배를 끌어들였습니다. 열왕기 16장에 의하면 이세벨은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바로 바알 제사장 출신의 왕이었습니다. 바알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아합이 열렬한 바알 숭배자가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은 절대 권력을 손에 쥐고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어기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탄압했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러한 영적 암흑기에 바알 숭배자들, 선지자들, 이들을 대적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의 시대 역시 엘리야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영적 타락은 여전했고 심지어 아합과 아시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엘리사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여호람에 대한 열왕기 기자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3장 2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 왕이 당대 최고의 악역을 자처했기에 상대적으로 요람의 죄는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람은 바알 숭배를 멈추었을 따름이지 우상 숭배에 빠져있기에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 무지와 어두움은 아합의 시대나 여호람의 시대나 다를 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시대가 영적으로 어둡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은 그 엘리사라고 하는 귀중한 영적 자산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를 알아봤던 사람은 남유다의 요사밧이었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이 아합 왕의 죽음을 틈타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여호람은 유다의 요사밧 왕과 손을 잡고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원정을 가는 도중 물이 풍성하리라고 했던 계곡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병사들이 갈증에 시달렸고 또 그로 인해서 정군이 몰살 수 있는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이때 유다의 요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했고 요람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엘리사가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요사밧은 엘리사의 이름을 듣자마자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사밧은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교우님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병을 치료받은 사건을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매우 큽니다. 나아만은 당시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아람 국가, 이 나라의 최고 군사령관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에게는 불치병인 나병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학으로서 나병은 고치기 어려웠고 피부가 뭉개지고 썩어 들어가는 이 병은 그 어떤 재물로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만은 자신의 아내가 데리고 있는 몸종에게서 엘리사의 소문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군사령관인 나반의 불치병은 뜻밖에도 적대국의 선지자를 통해서 완치된 것입니다. 엘리사의 명성은 남유다의 요사밧 왕도 알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아람 왕, 아람 국가에 포로로 끌려온 작은 소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람은 엘리사를 몰랐습니다. 정확하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요람은 엘리사의 이름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마음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 이스라엘을 덮고 있는 영적 암흑의 실체였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치료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엘리사의 목적이 단지 나아만의 병을 고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그냥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이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그를 영접하지도 얼굴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나만이 누구입니까? 비록 적대국이라고는 하지만 아람 국가의 최고 군사령관 아닙니까? 엘리사는 자신이 직접 나가지도 않고 그저 사람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나아만은 벌컥 화를 냅니다. 어디에서도 이러한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변에는 늘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즐비했고 또 자신의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항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잘 대우하고 또 이러한 사람에게 잘 보여서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만이 아람 최고의 군사령관인지 아니면 한낱 힘없는 백성인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아만이 볼 때 엘리사는 그저 무례하고 그만하게 짝이 없는 앞뒤가 꽉 막힌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적어도 나아만과 같은 신분이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치료를 의뢰했다면 없는 서비스도 만들어서 치료하려 드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병을 고치면 소위 대박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더라도 손해볼 것이 없는 장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마치 아랫사람을 대하듯 사람을 보내어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나아만은 벌컥 화를 내긴 했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고 놀랍게도 7번 몸을 씻은 후에는 아기의 살가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나만의 이 치료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엘리사가 나만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는 병고침이 자신의 주술적인 능력에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나만을 온전케 하셨음을, 이 사실을 엘리야는 가르쳐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자신의 병고침이 자신의 지 때문임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임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함의 결과로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나오는 나만과 엘리야의 대화를 우리가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반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의 신앙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이 과정에서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던 나만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 단지 병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숱한 이적들을 베푸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적을 보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엘리사가 마치 자신에게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해서 나만을 고쳤다면 나만이 엘리사에게 엄청난 양의 예물을 건네주었을 때 엘리사는 그것을 덜컥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눈꽃만큼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만이 가지고 온 예물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나 능력으로 나만을 치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나만이 건네준 엄청난 양의 예물을 일부라도 받았다면 엘리사의 행동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살이 사욕을 채우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예물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비서인 게하시가 뒤늦게 나만을 찾아가서 예물을 구했을 때 그 사실을 알고는 격노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게하시는 나만의 뒤를 따라가서 나름대로의 이유를,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밝히면서 나만에게 예물을 요구했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달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도이다. 게하시는 선지자 생도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음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리사는 26절에서 게하시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엘리사의 책망은 선지 생도들에게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한 유혹에 현혹되어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아니라는 경고였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는 것은 종교가 신앙을 빌미로 다른 것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본질 이외의 것을 탐하기 시작할 때 종교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교회가 헌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됩니다. 교육자의 사례비가 그러하고 또 선교를 할 수 있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힘도 그러합니다. 봉사도 그러하고 구제도 물질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에서 물질로 넘어가는 순간 교회는 돌이키기 어려운 타락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엘리사가 나만을 의도적으로 멀리한 것은 그 당시의 종교인들, 곧 우상 숭배자들을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자들이며 그러한 종교인들로 인해 백성들의 삶 또한 얼마나 강박해지고 피폐해졌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태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사역자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는 게하시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 생도들이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주었습니다. 한편 나만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했고 또 엘리사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만은 자신의 신앙을 엘리사에게 고백하면서 엘리사에게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한 가지는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좀 가져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나만이 율법에 금지된 제단을 쌓으려고 했고 이것을 엘리사가 암묵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이 그 한 가지입니다. 나만이 두 번째로 요구한 것은 좀 더 심각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8절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로 올 때와는 달리 나만은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나만은 온천의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에게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주군이 있었습니다. 이 주군인 아람 왕이 림몬 신을 숭배하는데 아마도 아람 왕이 몸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나만을 의지해서 림몬 신전에 들어갔는데 이때 자신이 죽음과 함께 림몬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달라고 나만이 간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엘리사는 초신자인 나만에게 친절하게 신앙적인 지도나 상담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만의 질문에 전혀 관심도 없다는 식의 대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대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신앙의 난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 종갓집을 섬겨야 하는 크리스찬 만면언제나 아니면은 주일에 바이어를 만나야 하는 회사 중역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아람 국가에는 나만 이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이제 갓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려 하면 살려 할수록 우리 주변의 믿음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의 비신앙적인 세력이나 존재는 너무나 큰데 우리 자신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엘리사의 대답이 참 무책임하다고도 합니다. 즉 엘리사는 유대인으로 이방인인 나아만의 신앙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했다고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만이 직면하게 될 종교적 혼합주의를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즉 엘리사의 대답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림몬도 섬겨야 하는 종교적 혼합주의를 허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나만의 신앙을 언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나만을 예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을 근거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구원의 대상은 가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나만의 믿음을, 그 신앙 고백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배역할 때 이방인인 나만은 여호와 신앙을 분명히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만이 첫 번째로 요구한 흙의 용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나만이 가져가는 그 흙을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지표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흙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은 명백히 잘못이지만 자신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져간 그 흙을 보며 여호와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겠다고 하는 나만의 마음가짐은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엘리사는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의 대답에 시큰둥하고 또 성의 없이 들릴 수 있겠지만 실은 나만의 상황과 그 본질적인 문제를 엘리사는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한 가지만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영감의 갑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스승이 가진 능력에 갑절을 구한 것은 그에게 무슨 야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갑절은 유대사회에서 장자에게 물려주는 유산의 양입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요구한 것은 엘리야의 길을 이어 영적 암흥기를 감당해야 하는 장자와 같은 책임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러한 시대의 어둠 앞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대 속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절의 영감이 없이는 스승 엘리야의 사역을 무능하기 짝이 없는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에 그러한 위기감 속에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엘리사의 요구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철저한 결단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자기 인식이 있었기에 엘리사는 나만에게도 그러한 마음가짐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엘리사가 나만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한 이 말을 다르게 풀어서 표현하면 아마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나만이여,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거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오롯이 섬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이여,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하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장군과 함께 하시며 장군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히 가십시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믿음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 481장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막이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해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셔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믿음이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걷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날 이후에도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영접하실 그 주님과 동의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존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믿음의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길이 헛되이 지나갈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걷는 길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모하며 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